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 바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목사님 7분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길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 가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이 시간 말씀드리면은 이 길 목사님은 말년에 시력을 거의 잃으셔서 앞을 잘 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만 번이나 읽으시고 그 요한계시록을 이 길 목사님께서는 통째로 다 외우셨다고 그럽니다. 참 대단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성경을 못 가지신 그런 분들이 교우들 가운데는 종종 계셨는데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교계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소개해드리는 길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사경회를 인도하시다가 자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를 좀 읽으세요 그러시면은 성경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일어나서 아주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면은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혹 성경을 읽는 분이 실수를 해서 좀 잘못 읽으면 목사님이 아주 이 야단을 치셨다고 그래요. 좀 정확히 읽으라고 그 뒤에 있다고 그랬다는 거죠.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길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통째로 다 외우고 정확하게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말씀을 교인들 앞에 하시곤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66권이나 되는데 왜 이 길 목사님은 어디 가서 사경회를 하실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집중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3.1절을 지났는데 지금부터 106년 전 1919년 3월 1일은 우리나라에 3.1 만세운동이 있었던 그런 날이죠. 그날 우리 선조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부른 날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이 끝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한 두 가지로 엇갈린 평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우리 민족은 인류애를 가진 수준 높은 민족인데 이 세상에 있는 온 그 세상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나라의 독립을 갈망하며 자유를 그리워하는 사람인지 비폭력 그리고 무저항으로 알려주는데 성공한 운동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평가는 이와는 반대로 비폭력 무저항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운동을 했으면은 실제로 독립을 해야 성공하는 운동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여전히 일제의 포악한 압정 속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것은 실패한 운동이라는 평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평가를 내린 사람들 중에 일부는 소련 공산당이나 모택동 그 중국 공산당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도 총을 들고 무장해서 항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는 사회주의자가 되고 혹은 공산주의자가 된 그런 역사들이 우리나라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그때부터 한 30여 년 이어져 내려오면서 결국은 6.25 전쟁도 일어났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큰 비극을 그때부터 맞이하게 되었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3.1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성도들 또한 안타까운 마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교회 교우들이 모여서 희망을 가지고 3.1 운동을 했는데 그렇게 바라던 독립을 하지 못했으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들은 세상을 표현하기를 썩을 세상이다, 풍진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땅의 세상은 풍진 세상이고 나라 없는 그런 민족은 희망이 없다고 식민지시대의 그 암울한 사회를 노래하면서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진짜 정말 그 행복과 소망 속에 우리가 바라볼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은 다음 세상일 뿐이다. 그러니 어서 빨리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천국이 우리 앞에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은 성도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19년 이 3.1운동이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천국을 그리워하며 천국을 그리워하고 종말을 사모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선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시게 된 것도 어쩌면 그런 그 시대적인 흐름에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 역사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길 목사님께서 사경회를 하실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도 또한 이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평소에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앞으로 하시게 될 모든 말씀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무슨 책을 보더라도 그 서론만 잘 보면은 그 책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서론과도 같은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벌써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결론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 땅에서 어떻게 영광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가 보니까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는 결국은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 따라다닌 것이 헛수고가 되었다는 이러한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궁극의 목적을 천국에 두고 살아나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천국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은 다 천국에 가는데 왜 밤낮 천국 타령을 하고 있는 건가? 천국 얘기는 좀 그만하고 이 땅에 사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사명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지적 하나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장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긴 세월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3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계시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걸 쏟으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그저 밤낮으로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된 성도인 우리들 역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면서 하신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날 따라와라, 제자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제자가 되기 그 이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으며 사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인데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을 낚는다는 말 속에는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사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제자들은 어떤 어부였습니까? 죽이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속에 펄펄 뛰면서 살아있는 생명이 가득 차있는 물고기들을 그물로 끌어올리면 물 밖으로 나오는 물고기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죽은 물고기들은 팔려나가고 식탁에 올라가 사람들의 입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를 판 대가를 이 제자들은 주머니 속에 넣었을 겁니다. 물고기를 판 그 대가, 물고기가 죽어서 이들이 살게 되었단 말씀이에요. 결국 이들이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그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낳는 어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죄와 사망에 그리고 사탄의 손에 붙들려서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살려내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니까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살아있던 것을 죽이는 그런 어부였는데 이제는 죽은 걸 살리는 하늘나라의 어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그런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른 건 역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레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이 레위는 가버나움의 세리로 살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세리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멸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세리가 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뭐 나한테 욕할 테면 욕해라. 나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는다. 날 비난해도 좋다. 세상을 바라봐라.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인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내가 돈을 많이 모으게 되면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너네들이 아니라 나다, 나야. 돈 많이 모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세리라고 비방하든 멸시하든 아무런 거기에 대한 상관하지 않고 돈 모으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 바로 이 세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세리, 이 어떤 이 레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는 세리로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부정으로 벌어들인 그 돈을 끌어안고 허망한 인생을 한탄하면서 불쌍하게 죽어갈 것은 뻔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죽음으로 가고 있던 도중이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돈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삶의 길,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그의 다쳤던 눈이 그냥 확 열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은 살려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얼마 후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바꿨지요.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마태복음 28장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걸 주었으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러한 일을 해낸 사람입니까? 예수님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낡은 샌들을 신고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그 예수님의 발길이 닿는 그 곳마다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주님은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곳곳마다 병든 사람이 치료받아 살아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살아 일어나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 건너편 나인성에 죽음의 행렬 하나가 나오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떠미가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성 앞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때 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음으로써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주님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주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그냥 살아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러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맡기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발이 날 대신할 거다. 내 발을 대신할 거다. 너희들의 입술이 내 입술을 대신해서 생명을 선포할 것이다. 만찬을 잡수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떠다 놓으시고 제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씻어주셨는데 그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이제 내 발은 곧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게 될 것이지만은 지금 내가 씻기는 너 발은 이 발은 내 발을 대신할 거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내가 씻기는 이 발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다. 너희들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될 거다. 내가 이 발을 축복한다. 축복한다. 그 후 제자들의 발은 예수님의 그 발을 대신해서 사방을 다니게 되었고 그 발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발도 생명을 살리는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생명을 살려내라 하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 세상을 길게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초청하고 생명을 나누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 속에는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래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을 낚는 어부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주보를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왔습니다. 주보 이 성경 기절 속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러나 저나 똑같은 것이지요. 낚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낚는다고 하는 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어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야 우리 물고기 낚으러 갈까? 그 말하고 물고기 잡으러 갈까? 그 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물고기 낚으러 가자는 말이나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우리 사람 낚는 어부 될까? 아 좋죠. 사람 낚는 어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인데 만약에 좀 달리 해가지고 우리 사람 잡으러 갈까? 예, 그러면은 이 어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 잡는다는 말은 참 나쁜 말입니다. 아 이놈이 생사람 잡네. 아 이렇게 할 때 멀쩡한 사람에게 덮어씌우고 억울한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걸 사람 잡는다고 그러질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 잡는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누군가 잡아야 내가 사는 이런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헤롯이 베들레헴의 갓난아이를 죽이라고 보낸 그 군사들의 칼이 이게 다 사람 잡는 칼이었습니다. 사람 잡아야 내가 사는 그런 악한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낚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미끼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낳는데도 여러분 미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미끼가 뭔지 아세요? 쉽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란 미끼가 필요해요. 그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낚아올리시기 위해서 뭘 미끼로 사용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당신 자신을 미끼로 사용하셨어요. 당신 자신을 통째로 이 죄악의 호수 속에 던져서 미끼가 되신 겁니다. 날 물어라. 내가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와 전혀 다른 겁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물고기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건데 사람 낚는 어부는 내가 죽어야 사람을 낚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남을 죽여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이런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인데 예수님 다녀가신 이후로 이 세상에는 색다른 삶이 나타나서 어떤 이들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사랑의 미끼로 던지고 기꺼이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기로 작성하고 그런 고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복음이 이 땅 위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한 젊은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사역할까요? 전도사인 제가 소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절 보내주셔서 주님을 좀 많이 사랑하며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아, 그런데 그분이 보냄받은 곳은 두메산골 미신에 많이 찌들어 있는 깡촌에 보냄을 받았답니다. 사람들은 몇 사람 살고 있는데 예배당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그 전도사님은 거기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며 제가 전도사입니다. 이 동네에 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뭐 전도사라는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산대? 아주 냉대하듯이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계속 인사를 하면서 그 마을 한쪽 구석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맣게 예배당을 드릴 수 있는 조그만 예배당을 하나 그런 준비를 하고 거기서 늘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지냈대요.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어느 날 자신을 던지기로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부터는 말을 바꿔서 이렇게 했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하세요. 저는 언제나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무슨 일도 좋으니까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더니 좀 지나니까 뭔가 부탁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 우리 집에 반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니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풀 한번 안 뽑아본 이 전도사님이 하루 종일 그 반일 해주느라고 허리병 나고 그래도 기쁨으로 했답니다. 어떤 때는 지붕을 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붕에도 그 두나몸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그러고 도배도 해주고 병원 가야 되는 그 어른들 낡은 차에 모시고 병원에도 가고 하여튼 이 동네 모습처럼 언제든지 날 불러달라. 그럼 내가 가서 다 해드린다. 그렇게 자신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약간은 누그러져가는 터인데 어느 날 한밤중에 깊이 잠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까 어떤 여인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코도 없는 그 깡시골에서 또 그 집은 자존심이 그렇게도 세가지고 전도사에게 연락하고 싶지도 않았지만은 뭐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날린 차를 몰고 달려갔대요. 집에서 담요하나 그냥 가지고. 그러고는 임산부를 태우고 가족이 타고 병원을 향해서 어두운 밤길을 이렇게 막 달리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그 차 안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한밤중에.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그 낡은 차 그 안에다가 가져간 담요를 깔고 거기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뭐 차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갔다가 입원을 시키고 차도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그리고는 날이 새자마자 미역을 사가지고 아기는 잘 있나 산모는 잘 있나 이렇게 병원에 들려보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왔습니다. 퇴원해야 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가서 아기랑 산모랑 태워가지고 그 집에까지 모시다 드리고. 내가 지금 목회를 하나?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기를 낳은 이 젊은 새댁이 산후조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몸이 회복된 다음에 참 놀랍지요. 사랑보다 강한 힘이 없어요. 그 온 가족이 다 같이 그 단칸방 교회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는 말씀이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낳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다 같아요. 평양신학교를 나중에 세우신 그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1890년도 조선말도 잘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평양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화 전도하는데 어디서 그 주먹만한 돌이 나와가지고 여기를 탁 쳤어요. 그래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답니다. 남봉꾼이 던지는 돌 때문에 턱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그 남봉꾼은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기물을 막 부수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 선교사님은 억울하지만은 아무 말도 없이 무슨 대응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죽어서라도 해야 될 그런 판인데 내가 참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봉꾼은 그 일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긴 겁니다. 아,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게 지나는 얼마 지나는 다음에 스왈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사실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런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그 선교사님에게 해코지를 했는데 큰일 났구나. 아 이러고 있는데 전보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네 큰일 났다고 빨리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남봉군이 그 선교사님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나서 6년이 지난 다음에 1896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제가 정말로 그때 잘못했습니다. 사죄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길선주 목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7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남봉꾼 역시 그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은 그 선교사님들의 사랑의 미끼로 인해 가지고 낚여 올려진 천국의 물고기와 같고요. 세례받고 얼마 후에는 이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되셔가지고 제주도에 가셔가지고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을 우리가 이기풍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입에 익숙한 그런 형편인데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도민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사랑의 미끼로 던져주시고 제주도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헌신했는지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나 부귀나 이런 것들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요. 사람들에게 다 잊혀져요.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자체가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뭐 영원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낚여 올려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이 생명의 열매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들에게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고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 성도는 뭘 보고 잘 사는 사람으로 평가하냐면요.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걸 잘 사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오늘 내가 잘 살았나?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오늘도 내게 오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으로 대했는지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지 그러면 내가 오늘 잘 사는 날이고 사랑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서 오늘 이기적인 욕심에 내 눈이 어두워져서 그러면 나는 잘 살지 못한 그러한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늘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니까 그게 사랑을 낳는 사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을 낳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사랑을 많이 낳아 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끝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줄줄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을 낳는다 하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이지.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한마디 더 첨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까 3.1 만세 운동이 끝났을 때 어떤 분은 그거는 실패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총을 들여야 된다 뭐 이렇게 말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니까 우리도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걸 두고 지금도 많은 의견이 있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늘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여러분, 예수님은 맨 처음 가야바에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그 다음에 헤롯에게,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오시면서 그 과정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이 얻어맞고 침뱉음 당하고 온갖 모욕과 그 멸치를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여러분, 억울해도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더 억울한 분이 없잖아요. 이런 예수님은 대응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었지만은 아무런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 참담한 양과도 같았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고 대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내할 때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싸우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와서 세상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너희들 이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인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을 이슬람화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제국주의들이 어떤 그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한 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경적 입장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옳은 것이었나 반성해 보면은 결코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강압에 의해서 회심시키지도 않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매수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침묵하고 조용히 있으면서 그 대신 사랑으로 모든 걸 베풀고 나눔으로써 진정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따라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양같이 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셨어요. 남들이 때리면 그냥 맞고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고 감옥에 가두면 갇히고 심지어 죽이면 죽임당하는 것까지 순교의 면류관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로지 그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원했던 그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아닙니까? 어저께 제가 이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이 원고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사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법을 잊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저 자신부터 생각해봐도 너무 싸나운 것 같아.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을 해도 콕 찌르면서 말을 하면은 통쾌한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지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요. 가까운 사람하고는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할까? 날이 서 있을까? 칼 같으면 날이 서 있어야 그 칼을 제대로 쓰겠지만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말이 너무 사납고 그런 분들이 또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생긴 것은 너무나도 사납게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불독처럼 좀 이렇게 양처럼 온순하게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을 낚아올리는 비결이자 마지막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그리워하던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겁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자도 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살지만은 이 땅의 사명자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려내는 주의 사명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녹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주님께 다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바칩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드리고 우리의 은사도 드립니다. 이 드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어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기로다. 해를 낭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퍼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어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로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 예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세상의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사명자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